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구원의 빅픽처라는 주제로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국어로도 그렇지만 특히 영어로 사랑한다, I love라는 말의 의미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하는가, love라는 단어를 쓸 때 말씀입니다. 자녀를 가진 사람이 아들이나 딸에게 I love you 한 후에 돌아서서 I love ice cream, I love baseball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자녀와 아이스크림, 야구 이런 것은 똑같은 가치를 지닌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이스크림과 야구는 그냥 좋아하는 것일 뿐이고 자녀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고백하는 사랑,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나 야구 말고 사람에게 고백하는 사랑만을 봐도 그가 말하는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혼동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이나 심지어 이용 가치를 따지는 모습으로 그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I love him, I love her, I love them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것을 사랑이라고 표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 고백하는 그 사랑이 집착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이용 가치를 바탕으로 둔 고백이 아닌 진정한 사랑인지 우리 분명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2월 달 첫 주부터 베드로 전서를 통해 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함한 지난 3주간 이 같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빅픽처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8절과 9절에서 예수님과 우리 각 사람 사이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기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집중할 그 마지막 두 구절, 8절과 9절은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요동시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해 이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내 안에서 이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8절과 9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요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의 요동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을 통해 얻은 구원을 더욱 확신하고 더욱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그 구원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다시 정조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두 시간 동안 우리 구원의 빅픽처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그 내용들을 잠깐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 우리는 3절과 4절을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앞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그 문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을 또한 베드로는 고백하고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디를 향해 인도하고 계신가 하면 우리를 위해 천국에 간직하고 계시는 유업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하던 것이 하늘을 향하고 하늘의 유업에 대한 소망을 향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그 첫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 우리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집중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아직 완전하게 현실적이진 않지만 완전하게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현실이 될 날이 있고 완전한 현실이 될 그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도구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유업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점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봤고요. 또 그 동일한 말씀 속에서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를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고난의 시험,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을 예비하실 때도 있는데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로 그 믿음이 특별히 고난의 시험 속에서 더욱 그 참모습을 드러내는다는 점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의 그 1차적인 수신자들, 그 성도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가 있었는데 지금보다 더욱더 막심한 그런 환난과 박해가 임한다 해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나가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재정리하고 매듭짓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언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 요동을 받는 이 그 상황 안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빅픽처를 또다시 정리할 수 있는지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우리 다시 다듬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을 뵌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본 것보다는 더 귀한 것이 있으니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이 3절부터 9절 이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언제부터 베드로가 우리들이라는 대명사를 여러분들이라는 대명사로 바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자신을 빼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라는 대명사로 바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스위치가 어디서 보이냐면 3절과 4절에서 보입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분명히 베드로 또한 하늘의 유업을 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자신을 구태여 빼서 우리들이라고 부르던 것을 너희들, 여러분들이라는 다른 대명사로 대체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8절에서 알게 됩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뵀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던 한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감탄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성도들,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고 있는도다. 베드로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예수님을 뵌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말을 섞지 않는다고 해서 않는다고 해도 멀리서라도 주님을 뵌 적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만 명, 적어도 수만 명에 이르겠죠. 하지만 그들 모두 주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뵈었을 뿐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 중에는 주님에게 십자가 죽음의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님을 힐문하고 주님을 비난하던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성경학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다수가 있었습니다. 또 주님을 뵈었을 뿐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중에는 결국 주님과 근 3년이 넘는 기간을 함께했지만 결국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도 그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 모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부자 한 사람과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자가 끝내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던 중에 죽어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죠.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그 죽었다가 돌아온 그 나사로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답변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된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거부한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설득받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시대에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을 미워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되는 행동을 보였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참으로 큰 복이었습니다. 특권이었죠. 주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그동안 두 번도 아닌 단 한 번 성육신으로 그 모습을 지상에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 다른 모든 시대에도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하고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눈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로운 몸을 바쳐서 우리의 죄값이 되어주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 이 사실에 놀라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의 십자가 속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동일한 십자가 속에서 이런 죄인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표현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나를 스스로는 가망 없는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리고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선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본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가 필요하다. 그 복음이 나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 복음과 복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없다면 그분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고 그분의 복음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를 향하신 죄인의 선포를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의 신분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그분의 주권과 공의를,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그 전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이, 그분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보자면 너무도 기뻐요.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습니다. 왜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복음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요동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두 눈으로 봤던 그 사람이 우리 앞에서 감탄하는 내용을 들으며 위안을 얻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고 그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뵙지도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면서 또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을 지금 뵙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과거뿐 아니라 지금 주님을 뵙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첫 번째 보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입니다. 본 적이 없다. 두 번째 보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형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여러분들 앞에 계시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그분을 두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주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뵐 수 없는 시대,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신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나는 뵙고도 그분을 부인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뵙지도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예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사형선고라는 게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인간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사형선고를 받고 싶다고 해서, 그것도 십자가형을 받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형선고를 내려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대로 그 길을 가시는 모습을 그 모든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는 모습을 그들이 봤습니다. 숨을 거두신 주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이미 해가 뜨기 전부터, 동이 트기 전부터 온갖 구타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은, 두 손과 발에는 못이 관통함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는 영혼까지 떠나 축 늘어진 그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시신을 그 제자들이 모두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것을 목격했던 그 모습 후 제3일이 되는 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신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제3일, 그 시간으로 따져보면 이틀 정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틀 되는 그 시간에 제3일, 세 번째 날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만일 그냥 목숨만 간당간당 남겨 있다가 다시 나오신 것이라면 그 건강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만신창이가 됐던 그분의 몸이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봤던 것입니다. 멀쩡하시던 주님이 순환을 통해 만신창이가 되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3일째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그분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증거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칼자국만을 남기시고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깝게 듣고 확인하고 두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공생사역 때 모습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이 두 눈 앞에 안 계신 곳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뵙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신분을 얻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증인, 그러니까 그분을 두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두 귀로 듣고 그 내용을 가는 곳마다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내가 받은 이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두 눈으로 뵙지 못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언제나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감탄은 사람들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탄이죠. 아, 뵙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뵙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은혜가 됐던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격적인 마음과 마음의 교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치 번개를 치듯이 그 사람에게 머리를 치셔가지고 그를 구원하셨다. 그냥 번개 맞는 사람들마다 구원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그건 인격적인 반응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번개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때 대적했던 예수님과 한때 반대했던 그분의 복음을 이제는 바람직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눈 앞에 계시지도 않는데요. 그저 자기처럼 부족한 한때 어부의 신분이었을 뿐한 그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사도가 돼서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을 통해 눈물을 흘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습이 참으로 그 사도에게는 감탄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 동시에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서 언제나 부족하다는 점, 우리가 항상 주님을 믿음으로 일들을 처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괴로워하면서 또 마음의 요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에 그 선포 속에는 우리 안에 두 가지 기쁨과 그리고 무거운 마음, 감사와 회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그 날이 더없이 그날 더없이 클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8절과 9절을 보시면 주님을 처음에는 뵙지 못했다, 과거형이죠. 두 번째는 지금도 뵙지 못하고 있다, 현재형입니다. 그리고는 미래형으로 그분을 뵐 때라는 표현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주님께서 두 번째로 그 모습을 이 세상에 보이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과 현재형만으로 주님을 본다,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쓴 베드로지만 그 안에는 미래형,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그 8절과 9절을 제가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이 저 8절 중반부터 믿고 하는 그 부분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부분부터 문법상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번역대로입니다. 아직도 이제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문법상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날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지금 있다라는 것과 그 기쁨이 나중에 있다. 나중에 있다.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의 우리 크리스찬의 복 중에 하나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내가 믿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기쁨 또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있긴 하지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 제가 번역을 해드린 그 부분이 굉장히 또한 와닿습니다. 첫 번째 뿐 아니라 두 번째도요.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그날,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한 현실이 되는 그날,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다. 지상에서의 기쁨처럼 우리의 마음에 들락날락하고 우리를 사로잡거나 또는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더없이 큰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도 복음의 진리에 속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9절에 보시면은 베드로는 그 기쁨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결과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씁니다. 보통 우리가 영혼의 구원 그러면 육신의 구원이 아닌 영혼의 구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기쁨 속에는 우리 육신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에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몇 주 전에 골로새서 1장 그 어려운 말씀을 같이 봤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첫 케이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나서 부활한 육신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 내용이 구원의 은혜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서 지적하는 영혼의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 아닌 영혼의 구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만약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에 대한 구원이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 여러 가지 세상이 줄 수 있는 혜택을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높은 그런 공적들을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공적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목적을 구원이라고 표현하자면 그것은 결코 영혼의 구원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고 저렇게 많은 부를 쌓고 저렇게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인가?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말이 되지 않죠. 지상에서 빠질 수 없는 어려움, 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어려움, 그리고 지상에서 갑이 아닌 을의 자리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100가지라면 내가 정말 60가지, 70가지, 80가지만 얻는 그런 서러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백을 얻을 수 있다면 백을 내가 추구하리라.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세속적인 생각에 빠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절대로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원한다면 다른 길을 택하겠죠. 다른 것을 추구하겠죠. 그럼 영혼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얻거나 이 세상에서 내가 달성하는 그런 지상의 목표와 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혼의 구원은 속죄를 얻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진정한 평강,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에 적합한 그런 말씀입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그런 기쁨, 그런 평강, 그런 안식, 쉼, 그것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바라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구원이지요. 17세기 영국 청교도 작가인 타마스 브룩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빠진 나머지 세상을 얻기 위해 영혼의 저주를 마다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더 위대한 영광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당신이 영혼에 속한 위대한 일들을 더욱 탐구하길 일삼는다면 사는 동안의 기쁨과 죽을 때의 평강을 얻을 텐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읽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빠진 나머지 세상을 얻기 위하여 영혼의 저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더 위대한 영광이 있고 그 위대한 영광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당신이 영혼에 속한 위대한 일들을 더욱 탐구하길 일삼는다면 두 가지, 사는 동안의 기쁨과 죽을 때 평강을 얻게 될 텐데 말입니다. 좀 더 잘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마지막 부분이 저를 되게 멈추게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지금 이 생에서 살아있는 가운데 기쁨이죠. 그리고 죽을 때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목적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 지상의 어떤 혜택과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또 세울 수 있는 공적들을 목적한 사람들이라면 사는 동안의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 어떻습니까? 죽을 때 평강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양쪽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구원은 양쪽을 동시에 주시는 구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기쁨, 그리고 죽을 때는 주님 손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어서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접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 같은 죄인의 그 죄책이, 죄과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자신을 내 죄를 갚는 대속제물로 바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내 죄가 갔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값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의 기쁨과 죽음을 맞이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요동시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준비 내내 제 영혼이 요동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과 기쁨과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정말 지정의를 봤을 때 분명히 내 안에 이런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기쁘지만, 이와 동시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한가, 내가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처리해 왔는가? 내가 항상 주님의 나라를 기뻐했는가? 주님의 뜻을 기뻐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먼저 시인을 하는 겁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제 사랑과 믿음과 기쁨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이 말씀을 따르면 내가 이 지상에서 잃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있을 때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것인데 과연 영원의 삶이 기쁠까? 영생이 과연 기쁠까? 그리고는 오는 거기에 물려서 오는 그 다음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그러고 보니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있었구나.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내가 소망하거나 그 나를 재촉하지 않고 있었구나. 나는 언제부턴가 서서히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주며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천국을 기뻐하겠습니까? 천국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갈등이 아니에요. 신자들의 갈등입니다. 신자들의 갈등입니다. 고인이 되신 R.C. Sproul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구원을 얻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Do you love God at all?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기나 합니까? 사랑하기나 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나마 주님을 사랑합니까? Yes, 그렇습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지?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복음 선포에서 드러난 나의 흉악한 모습에 대해 내가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내가 주님을 거부하는 유혹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지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나 하고 있는가? Yes!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상에서 온갖 유혹을 받고 있고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갈 때 우리는 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주님에 대한 기쁨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구원의 기쁨을 확인하고 그 기쁨 위에 다시 오늘 하루를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구원의 이유를 찾고 우리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그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마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22절을 가만히 보십시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이유라고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다 그들의 행동입니다. 저희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왜 구원을 안 해주십니까? 구원의 이유를 자기 속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너무도 놀랍습니다. 예언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많은 권능. 그런데도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굉장히 길들여져 있고 익숙되어 있는 우리 한국 그 짧은 140년 역사의 개신교에서 잘못된 점들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 큰 일을 치르고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순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 또 예언하는 사람들, 소위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집회에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왜 몰립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울 거야 라는 그런 깔려있는 의식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각광합니다. 한국 개신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심지어 장로교에서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이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좀 더 일하겠습니다. 좀 더 섬기겠습니다. 좀 더 헌금하고 좀 더 구제하고 좀 더 전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나의 사랑이 채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답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성실 이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율법주의자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끄러움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이런 나를 위해서 저곳에서 죽으신 주님, 나의 죄가 간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기뻐할 때 우리 안에는 부족한 그 사랑이, 부족한 그 믿음이, 부족한 그 기쁨이 조금 더 차지고 조금 더 부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님 안에 있는 현실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기쁨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사랑과 기쁨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동일한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 우리의 기쁨과 믿음의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디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으로 나가 그분 앞에 또 무릎을 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아니라 나의 행실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행실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사랑이 나를 또다시 감동시켜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기쁨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를 지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저희의 구원에 대한 주님의 기쁨에 저희가 말을 잊지 못하고 그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속에 어느덧 주님께서 중생의 변화를 주시고 저희 속에 없던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면서 저희가 주님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주님의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를 고발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킵니다. 사랑해 주님, 때론 저희가 나태해서 저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함이 아직도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이 부족한 사랑과 기쁨과 믿음을 어디서 또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은 너무도 익숙하게 저희 안에 부족한 점들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그런 율법주의자의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한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느덧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고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생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